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욥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5장. 아마도 오늘하고 한 번 더 하면 이 욥기를 마칠 것 같아요. 이제 좀 빨리빨리 한번 나가보죠. 3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욥이 자기가 옳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한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얼마든지 추리해낼 수 있는 말입니다. 자,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욥은 나의 보잘것없는 생활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죄란 사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하녀 하갈과 죄를 범했잖아요. 그 결과 오늘도 이 세계의 중동 분쟁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애굽인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수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는 4천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끔찍한 일이며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라.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증인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의 설교자입니다. 주정뱅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비틀거리며 길을 가고 있는 그를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 서재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습관에 빠져 있으며 자기 어머니를 욕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지 너 알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앉아서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당신은 당신의 생활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설교자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그 목사님과 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악한 행동이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실까요?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여러분 언제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설교자이십니다. 술에 찌들어 사는 어떤 남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너의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거란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죠.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찬송하다의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시고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그분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이제 35장을 통해서 엘리후의 강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려와서 욥에게 임하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활의 폭풍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가로막는 것을 물리치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폭풍우를 동원하시는 거죠. 자, 36장 이제 넘어가 보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인류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인류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모든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저에게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무엇을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는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왜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 밖에도 창조, 요나 이야기, 노아 그리고 기적 등 믿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좀 머뭇거리는 그런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이 되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가 실제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을 혼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만큼 충분히 안다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는 글을 쓰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내용의 글을 쓰는데요. 제가 이 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의자지만요.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의자에 사용된 재료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보면 거의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의자에 지금 앉아 있고요. 나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다시 부활하신 사실도 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다른 의심은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의자에 대하여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단지 그 의자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알면 되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두렵긴 하지만 저 자신을 맡기고 자리에 앉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의를 돌려 보내리라. 바울도 수년 후에 동일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한 말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는 말로써 확실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와 그 하시는 행사에 있어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엘리후가 의의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이 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에는 일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어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6장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참 그래요. 이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누가 하나님처럼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알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마저도 아무도 이 사람과 같이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7장 46절에 말을 하니까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들었던 교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자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산상보훈을 말합니다. 그들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훈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님은 아직도 가장 위대한 교사여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엘리우는 누가 그와 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라고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7장으로 가서 엘리우가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 장에서 오직 세 구절만을 택하려고 합니다. 22절로 2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위엄이 있느니라.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느니라. 인류는 하나님이 사람과 멀어져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교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교통할 수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인간의 죄예요. 그 죄만 해결되면 왜 교통할 수가 없겠어요? 이 37장에서 엘리후가 욥을 위한 중보자나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제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담을 해줄 만큼 많이 알지 못하고요. 저는 상담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뭐랄까 좀 차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러니저러니 말을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는 욥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몰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고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22절에서 엘리후가 약간의 일거예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엘리후가 말하는 동안에 폭풍우가 지평선 위에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폭풍우는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불고 이제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폭풍우가 되어서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아 뛰어다닙니다. 저는 엘리후가 말을 마친 후에 역시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뛰어다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욥만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38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우리는 욥이 혼자 남아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대한 분이십니다. 훌륭한 교사의 표지는 학생이 모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학생이 있는 위치로부터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교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욥을 가르치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욥이 남겨진 그 자리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자로 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욥을 그가 의도하시는 위치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수없는 가르침을 욥에게 해오셨던 거죠. 예수님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주 예수님의 비유들이 상상을 통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서 비유를 택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은 작은 산들이 있었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타인에는 작은 산들이 있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무릇과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아주 평범한 체험이고 예수님은 가루를 부풀게 하는 여인들을 여러 번 보셨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의도하신 자리까지 끌어올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이러한 교훈을 원리가 적용되도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 가르침은 우리들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를 사경회에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도시에 갈 때마다 집회를 열기 며칠 전 신문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방 신문에 나오는 기사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선거에 대한 게 있고요. 유명한 사람들의 방문에 대한 뉴스가 있고요. 그 지역에 나도는 스캔들, 각종 평가들이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처음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욥이 처해 있는 이 처지에서부터 가르치셨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이르러 지금까지 제가 너무 전무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지조차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저 성경책을 덮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저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나는 뭐랄까요, 약간의 좀 참고서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8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38장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